예전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속으로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삶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버겁고 크십니까? 생각 속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가 큰가요? 작은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크다고 어떤 분들에게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에 비하면 어떻죠? 자는 큽니다. 근데 이 자가 저와 비교하면 어떻죠? 작습니다. 즉 이 자란 절대적 크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다시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와 동일한 질문인데요. 성도님들 당하고 있는 고난, 문제가 크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동일하게 네,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큽니다 라고 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그 질문, 문제가 큽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을 거치고 세 번째로 오면서 힘들긴 힘들지만 이것이 정말 큰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변했길래 내가 첫 번째 질문에서 그토록 확신했던 네라는 대답이 세 번째 질문에서 흔들리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내 문제는 나에게 힘들지만 이것이 상대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광야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보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광야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광야 같은 삶을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광야 길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든 그 여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절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명령대로 다 마쳐지자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모든 지파들 텐트 가운데 가장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세 개의 지파가 그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데 텐트의 정문은 항상 성막을 향하게 지어졌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잠자고 일어날 때 그리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보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들 눈앞에 있는 성막을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려고 그들의 문을 닫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의 문을 열 때마다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것,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은 잠자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모든 생활 가운데 성막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을 그들의 눈으로 항상 목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름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태양을 가리는 구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그 중간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깨닫게 하셨습니다. 낮에 존재하는 성막 위의 구름 그리고 밤에 존재하는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백성 가운데 각인시켜 주셨고 실제로 광야 40년 그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먹고 입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몸소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야길을 언제 어떻게 갈지를 인도함을 받아 무려 40년 동안 그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뜨고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텐트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걸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멈출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 멈추면 그곳이 자기가 머물러야 될 곳을 알고 자신의 텐트를 다시 피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목도하였고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물이 없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왜요? 우리 앞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과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광야 같은 힘든 삶 가운데도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언제나 나타나죠. 우리가 가장 최적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언제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요, 우리 삶에 문제는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쉽게도요, 그 문제는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문제의 크기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목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떻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상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막 얼굴이 흘러내리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도단상을 아람한 군대가 전체가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원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람 왕의 군대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놀려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사실 이름은 다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길이든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는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만 매일 경험하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넉넉히 모든 일을 갈 수 있는데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창세기 출애굽기 40장 전반부를 보면요,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그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나님이 상세하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았던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 지켜지자 오늘 본문 34,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음이. 성경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자 그제서야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럴까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감히 모세도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34절에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를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신데 그 명령을 다 순종하자, 성막이 완성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한 번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하신 것을 그것에 맞게 순종했다. 한 번이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성막이 그 명령하신 대로 완성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걸 왜 여기에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세요. 뜰문에 휘장을 달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금향단을 휘장 앞에 두고 등등등 세부적인 상황을 하는데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홍색실을 베베 꼭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왜 성막은 여기다 둬요? 그거 꼭 해야 돼요? 균형 맞추기 위해서 촛대는 중간에 두시면 어떤지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너무 구체적인 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한두 번도 그것도 해야지 계속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거잖아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마침 자색실이 딱 떨어졌는데 이 자색실 말고 홍색실로 베베 꼬면 안 돼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이유를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라고 이유를 알았을까요? 왜 촛대를 중간에 두고 상은 밖에 둬야지 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종살이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 생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뭐 한 거예요? 구출해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홍해, 감히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것들을 해야 되고 왜 베베 꼬아야 되고 왜 놔야 되는지 이해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유 불문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항들을 지켜 행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33절 후반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든 것 하나 세세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제서야 오늘 본문 첫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맺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순종하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 증거를 오늘 보면 36,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딱 정착했어요. 야, 이제 좀 편하고 쉬겠다라고 하고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하늘에 구름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럴 거면 계속 움직이고 나중에 쉬지 이러지 않고 움직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다시 텐트를 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름이 멈출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하루건 이틀이건 사흘이건 일주일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며 그것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텐트의 입구는 항상 성막에 행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것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자기 전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 있는지 아는지 매번 확인하며 움직이면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목도하였다라는 것이죠. 한 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우리 가정이에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가 아파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욕심은 있어요. 하나님 뭐부터 먼저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찬란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먼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하겠어요? 순종할게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순서가 안 맞아요. 성경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닦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은 있지만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 말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지금 이 상황이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질문, 그 이유를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끌어 가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무릎 꿇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적인 기도,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인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힘든 광야 길도 넉넉하게 갈 수 있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 길은 순종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후반부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줄곧 계속되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되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예배의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배란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배의 정의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 기둥을 보고 그들이 잘 때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가는 길 동안 줄곧 그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뭘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예전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처참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열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고 힘도 없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목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의 예배와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그분의 역사를 찬양하기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들어보셨죠? 네. 저도 이 원을 찾아보니까요, 이 원 첫 시작이 심청전에서 나오더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이든 공을 들여 한다면 일이 뜻대로 풀릴 것이다. 이게 한국 정서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정서가 지금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뭘 강조해요? 정성을 강조합니다. 정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성을 제일 둬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금식기도, 40일 특세, 주야기도, 무슨 무슨 기도를 해서 우리의 정성을 갖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갸륵히 보시사 우리의 기도를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이해 안 되는데 예전에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거? 뭐 예언조처럼 해서 그거 3일 금식하면 돼. 아니, 뭐 그런 처방이 있어요. 일주일 해봐, 기도해봐. 그럼 나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뭐예요? 나의 정성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들여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40일, 새벽 기도, 천일, 계속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를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정성보다 더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게 얘기인데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역사서를 쭉 보세요. 딱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잘못된 열심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요? 거기에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정반대로 가기로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53사단 해운대에서 운전병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올 때 눈 감고도 운전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부산이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운전하다가 겸손하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장례가 생겼습니다. 해운대 백병원에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길을 잘 모르니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요. 순간 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부산 지리를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멈춰서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백병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다시 풀려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회전을 해서 한 5분 정도 계속 가는데 얘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차를 멈추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은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야 돼요? 왼쪽으로 갔어야 돼요. 제가 거기서 확신하고 가면 갈수록 저는 백병원과 멀어지게 됐을 거예요. 서둘러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방향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장례식 너무 늦지 않게 아주 도착했습니다. 근데 땀을 흘리며 목사님들 밖에 나와서 막 저 대기하고 있었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열심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죠. 40일 특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목도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우리가 만든 허상의 신에게 절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봐야지 단순히 눈물 난다고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해진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칫 그것을 위해서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예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방향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 안 부러운데 딱 하나 부러운 건 있어요. 그들은 그냥 방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텐트만 나오면 막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 갈 수 있겠어요? 그들은 갈 길을 걱정을 안 했어요. 왜요? 구름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됐어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앞에 막 구름과 불기둥이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름기둥보다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밝히 그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현상적으로 쫓아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지 마시고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쫓아 읽고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허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매일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구약과 심파 얘기했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되죠. 여러분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서 바로의 공주에 어떻게 가요? 물에 두니까 그 광주리가 어떻게 돼요? 둥둥둥 떠내려가서 누구 앞에 멈춰요? 바로 여인 앞에 공주 앞에 멈춰요? 네, 그러면 심판 안 들으신 거예요. 구파 안 들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때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냥 갈 때 밭에 둬요. 그런데 우는 소리가 들려서 공주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바구니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봐요? 영어에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주일학교 선생님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배웠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동방박사 몇 명? 그렇죠. 이제 잘 아시네. 세 명 아니에요. 물론 세 명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수예요. 복수는 뭐예요? 두 명 또는 그 이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세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림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학교 때 부직포에 낙타 타고 황금 유황 모략 하나씩 들고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타서 천천히 예수님께 오는 그 그림을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당연히 몇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명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들었지만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미 밝히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갖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목장 모임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을 목다고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성이면 감천의 예배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갖고 계신 문제가 크세요? 크죠. 설교 30분 들었다고 앞에 들었던 큰 문제가 작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문제는 여전히 커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위에서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한 번이 아니라 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직장과 과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바라기는 우리가 직시해 있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에 짓눌려 이곳까지 나오기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문제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조건은 단 하나예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이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예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나도 아직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믿음 허락해달라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산적해 있고 여전히 힘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마땅히 해야 될 그 순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눈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심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순종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내어서 하나님 그 사원이 경험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산적해 있는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그것보다 그 문제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을 통해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영혼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